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밟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유혹자 근사님 11조 예물 또 성교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런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한국 사회에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믿고 있는 것만큼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아니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는 이 말 속에는 오해가 조금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믿음이 좋다는 끝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고, 혹시 금식기도까지 해버리면은 더 굳건하게 이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 알고 보면은 내면 세계의 문제죠. 그 내면 세계가 우선 정립이 되고 그것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조금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다 맞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사실 내면 세계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막 시인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서 이미 동의가 되어져서 나온 시인이 있고,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만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인사했지 않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진짜로 잘 나온 것인지, 이 속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다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이란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좋은 믿음이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마음의 수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또 기도,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인하기도 하고 그냥 입으로만 시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여는 시인은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나와야 진짜 시인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각 부서에서 야외로 많이 나가실 텐데 나가면서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송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신다면 그 속에서부터 이미 동의를 하고 있는 입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동의가 된 입에 나오는 시인,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속는 것은요 과거의 신앙입니다. 지금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체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것이죠. 이전에 제자 훈련을 받았거나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또 신학을 했거나 이 정도의 정도라면요 나는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약해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믿음의 뿌리, 그 뿌리가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 떠서 보고 계시는 것은요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 그러면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처음 했던 그 행동은 굉장히 칭찬을 해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왜? 지금 그들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 그게 신앙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친구 집에 들렀는데요. 그 친구가 오늘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우리 집에 정말로 좋은 소고기가 있다고 오늘 고기 파티를 하자고 근데 이제 그 고기를 꺼내보니까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이 고기 잘못된 것 같아. 좋은 고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 이상하다. 분명히 한 달 전에는 무지무지 신선한 고기였는데 과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냄새가 나고 있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는 1등급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고기죠. 믿음 역시 죽어있는 무기물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살아있어도 지금은 상해서 냄새 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살아있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서 기쁘게 봄이라 그랬죠. 믿음이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변화가 되어서 지금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기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바로 2절의 끝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그 가장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 좋은 것들을요.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나가는 과정이냐 하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요.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개인개인이 다 이 믿음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는 보화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뽑아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분이 다 챙겨주실 것이고 준비를 해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그 속에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공급을 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식물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움을 받아 거기서 양분을 빨아먹어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고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믿음은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자꾸만 세워져가고 든든해져갑니다. 어떤 세파가 와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혔다가 다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진행형이 되어서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빛은요, 이런 형광등이 아닙니다. 그 빛은요, 겨우 발 앞에 이렇게 들 수 있는 그 조롱불 같은 그런 불을 말합니다. 한 발자국 딱 나가면은 그 다음 나가야 될 곳을 비춰주죠. 멀리까지는 안 비춰줍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딱딱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막 두 발 세 발 하다가요 다리가 찢어질 수 있어요. 하다가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 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발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간 만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믿음은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반응해야 자랍니다. 진행형이라 그랬죠. 믿음은 진행형인데요. 반응을 해야 믿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아는 데서 멈춰버리면요. 믿음은 그냥 그것으로 멈춰버립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 성경고사 대회도 나가고 이번에도 우리 성경고사 문제를 우리 목사님들이 다 출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의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은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리고 이 입으로 나오는 찬송도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해도 그 말도 욕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행동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겼습니다. 말을 조심했습니다. 욕은 되도록이면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소리는 많아져갔고 찬송 소리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신학 대학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의 고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제가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거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구석에 있는 말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그 아이들에게 괜히 마음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질문 던지고 이야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면서요 하나님은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 하나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한테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고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성장을 하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북한 땅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들에게도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뭐 김일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김일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자라나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저의 기도의 제목은요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북한으로 성경을 밀수출하는 그 선교단체 성경도 조그마한 성경이 있죠. 가슴에 포켓 성경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거 신학대학 다닐 때 돈이 없을 때도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글을 적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만납시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겠구나.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던 세계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어루만지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개인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치료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섬세한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 제 믿음이 그게 반응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가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알았던 예수님은요, 단순히 저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그분만 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저는 구원의 감격을 거기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나는 다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런 꽃과 불어오는 바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구나. 이제 나는 되었구나. 저는 그 구속의 주님, 그분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 대답을 하시면요, 맞습니다만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아주 얕은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심자일 때에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더 크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 마음은 조금만한 데서부터 나로부터 또 우리 이웃, 가족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인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사회의 문제가 문제로 대두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고 문제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 이 문제 해결점은 예수님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속에 이거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제 간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불협화음들도 다 예수님 속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 그 분쟁도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그 분쟁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엔이 해결을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 속에 모든 해결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거나 부부 사이에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은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이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이 성장해 오면서 시각에 열렸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서 기가 막힌 시각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가 가장 고상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차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대수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보화가 숨겨져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우리 눈만 열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됩니다. 아울러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죠. 다윗이 눈이 열리니까 양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죠.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에 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깨달은 대로 바로 그 즉석에서 엎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두들겨 맞고 낮은 곳에 내려가서 깨어진 상태에서 그제서야 아하 하면서 엎드리기도 하죠. 반응을 그제서야 하기도 합니다. 알게 된 만큼 또 그대로 다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삶이 금방 바뀌는 것 아니죠.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숙이 아주 더딜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늦을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는데요. 제 눈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살펴보니까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좋아요. 이 마리아가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제일 가까운 곳에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자기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던 그분 아무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 한번 주지 않았을 때에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 모욕을 당하면서 찢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자리에도 거기에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한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죠. 통곡하면서 주님 어디 갔냐고 주님 보고 싶다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냥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왜 울고 있니?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신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주는 사람 마리아야 잘 있었니? 그 순간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인 줄 바로 알아보았죠. 그 다음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는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못이 박힌 그 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려보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 이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것이 경배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것.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가 있죠. 이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한 거 나는 못 믿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을 다 잠궈놓은 상태에서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나 저는 마리아는 이것보다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 발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그 앞에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발을 붙들고 엎드렸습니다.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도 엎드리고 싶다. 나도 주님께서 여기 서 계시면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싶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저도 즉각적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주님 발 붙들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고 바로 엎드린 이 마리아의 사랑함이 어쩌면은 제자들보다 더 큰 것일 수 있다. 사도들보다도 더 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운 자리에 마리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너무 순수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자리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믿음에 그 말씀에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을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아무도 없는 동안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서 기도도 하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반응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누가 바라보아도 야, 이분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왜 저럴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야, 정말로 이분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